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중간 부분까지 보았고요. 오늘 그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마침내 전하세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항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시는 사건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알려주셨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느냐? 비록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 사람의 삶,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도 희미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직도 옛사람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더욱더욱 그 옛사람에서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지,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새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베드로가 어떤 삶에서 죽고 어떤 삶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특히 베드로가 원했던 제자들의 삶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구절에서 보여주세요.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믿고 알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부르심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부르심까지도 걸림돌이 되는, 이 부르심까지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제자들의 부르심,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아직 희미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삶을 명령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계속되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살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될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떠한 삶으로 부르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모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삶으로 부르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을 먼저 34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Verse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만 아니다 누구까지 부르세요? 무리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부르심은 열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누구든지. If anyone.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삶.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삶, 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의 삶의 부르심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크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 삶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 34절에 읽은 대로 어떤 삶이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이게 무슨 삶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려주세요.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인하는 것,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이고요. 이미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시는 우리 삶의 현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옛사람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된 삶. 옛사람에서 죽는 삶.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나를 부인하는 삶, 지금 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삶과 반대되는 삶,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 삶은 어떤 삶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요.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부인하고 대적하고 막아섰던. 그런데 이제 그 삶에서 죽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주인, The Lord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삶, 거기에서 죽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에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 나를 사랑하던 것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삶.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따라 살고 예수님까지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까지도 그렇잖아요. 온통 내 중심으로 내 뜻과 내 것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 삶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원했던 제자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오는 분, 자신의 영광을 주시는 분으로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주장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구절에서 31절에 I must die.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받고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로써 이루실 제자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이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지옥 심판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지옥 심판까지 가져가시고 다시 사실 때 우리는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절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명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신 천국 백성들의 삶은 이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은 걸 명하시는 건 없어요. 이루시기 때문에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실 우리 구원의 현실, 천국의 현실이 이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가 되어 자기 생각과 뜻에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베드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결국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무엇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주가 되어 살았던 옛사람의 정체성에서 죽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정체성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은 천국에 속한 새 생명의 정체성이고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백성들인데 그 삶의 모습이 뭐냐?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삶이 보이느냐? 다 자기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누구 안에서 발견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세 사람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에 Galatians chapter 2 verse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에서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왕과 주가 되어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세 사람의 정체성,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거짓 사랑을 버리고 참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4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시고 이 삶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보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삶.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신 삶에도 우리가 참여되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Romans chapter 8 verse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다르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형벌로서 받는 십자가 고난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기 위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에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은 따라오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 이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35절로 가면 이 삶을 또 이렇게도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보겠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삶이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삶. 우리의 삶에서 고난받기까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부르심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서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누구만? 제자들만? 목사들만? 직분자들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고난받기까지 복음을 위해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부르심을 알려주시는데, 35절에서 37절에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Verse 35 through 37, Mark chapter 8.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도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두 삶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 삶을 대조해서 옛사람의 정체성과 새사람의 정체성,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새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여기에도 베드로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삶이 대조되죠?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그 밖에 건 보이지가 않아요. 다 내 중심으로, 내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시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삶. 목적이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새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변화시켜 가시는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3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35절에서 37절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 중에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이 모습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이렇게 보기보다 좀 다른 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해요. 계시록에서는. 그 증인의 또 다른 의미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말투. 순교자라는 것은 물론 때가 이르러서 고난과 핍박받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한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죽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인내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실 때 목숨이라는 단어예요. 목숨. 그렇죠? 근데 이 목숨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제 보통 목숨, 생명, 뭐 영혼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면 이 헬라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가 그저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알려주는 뜻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진다고 주석들이 말합니다. 헬라어 단어에 목숨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과 자아를 가리킬 때, 아이덴티티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 하면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다가 살아가는 자들은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 그 옛사람의 정체성에서 죽고 새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자들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 있죠.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내용은 어떠한 삶이냐? 35절에 죽기까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원리, 나의 지혜, 내 소견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이 내 삶의 모든 면을 주장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드리는 삶.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예배를 주장하는 거죠. 그 예수님과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 그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되는데. 그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과 복음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 그 예수님과 복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예수님과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예수님과 복음으로 낮아져 섬기는 삶. 예수님과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낮아져 섬길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이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낮아져 섬겼는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으로 죄와 싸우는 삶. 그 예수님과 복음이 없으면 죄와 어떻게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르셨는지를 봐야만 죄와 싸울 수 있죠. 예수님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천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는 삶. 예수님과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예수님과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삶,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는 삶, 예수님과 복음으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심써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고난받기까지. 이 모든 삶이 다 예수님과 복음이 주장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복음이 없으면 절대 이런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세 사람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주장하는 삶. 이 삶을 또 다르게도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구절은 어떻게 보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로 가보겠습니다. Mark chapter 10 verse 29 through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말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나와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같은 구절을 주는 다른 구절에서는 또 좀 다른 면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주시는 마태복음 19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9, verse 29. 여기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와 복음이라고 안 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18장 29절에서 30절. Luke chapter 18 verse 29 through 30.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선세에 따라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뭘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예수님, 예수님과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건데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천국 백성들의 삶, 예수님 닮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왜?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졌거든요.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모든 복음의 증거하는 거고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온 천하가 그를 구원해 줄까요? 결국은 온 천하와 함께 다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옛사람의 정체성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나를 위해 세상에서 최고 영광을 누리는 것. 그 삶을 누린다고 해도 심판으로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옛사람의 정체성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세상 영광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막아서는 그 옛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를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게 살아가도록 부르실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베드로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옛사람에서 더욱 죽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세 사람의 삶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욱 알아가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8절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38, Mark chapter 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도 옛사람의 정체성과 새사람의 정체성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사는지,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자랑하던 것은 온통 이 세상 영광이었죠. 예수님과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가장 부끄러운 분이었습니다. 버려야 했어요.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가 원했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 영광을 주어 자기도 세상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로지 베드로의 자랑이 되죠. 십자가의 주님은 더 이상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 목숨을 기꺼이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 복음이 그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기꺼이 가게 해요. 이것이 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Romans chapter 1 verse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Galatians chapter 6 verse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자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삶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삶을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산 내 삶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만 아니고 베드로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옛사람의 정체성이 남아있지만 이 삶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도 구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뭐 구하고 있어요? 내 목숨 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소견과 내 뜻을 이뤄달라고?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 거기서 바뀌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 구하라고 하십니다. 더욱 십자가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더욱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오직 자식이 자신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끄러웠거나 아니면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옛사람도 그랬죠. 뭐가 주장할까요? 돈이 많고 적은 것으로, 좋은 집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좋은 차를 타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운 것으로,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뭐 건강하고 병든 것으로, 그 밖에 모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자랑을 삼거나 부끄러움을 삼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 주셔서 천국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영광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부요함과 영광과 축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자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아직 별로 힘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옛사람의 정체성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마다, 모든 생각마다, 모든 교제마다 나오는 건 온통 세상뿐이에요. 모든 고백이 세상 때문에 힘들고, 세상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은 전혀 들어갈 곳이 없는 것.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다고 해도, 비록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그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루시지 않은 걸 억지로 하라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가장 복된 것을.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복음이 없다면 우린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장 벌거벗은 자들이고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고요. 가장 비천하고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떨어져야 하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과 복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끄러움을 못 찾고 온통 세상으로만 부끄러움을 찾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도요 부끄러움 가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화려한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다 회칠한 무덤일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의가 없는 자라도 예수님의 의로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자랑할 만한 거룩한 아들로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보아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내 아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큰 자랑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38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부끄럽게 여기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이나 예수님과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자랑하시고 다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자랑하고 있는가로 판단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31절에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31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전체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 재림까지 모든 복음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어오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삶에 참여된 자들이 이를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복음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어떤 길이든지 예수님을 주로 여기며 따라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비록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버림을 당하고 자기 목숨까지 잃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그 뒤에 있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삶으로 부르시고요. 이 삶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셨고 이뤄가고 계시고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내가 이걸 이루고 이뤄가고 완성할 거야. 천국에 가면 완전한 새 생명,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거야. 그때까지 인내하며 우리도 이 삶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셨을 때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믿는 것에 미련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앞으로 이뤄가실 삶이 이 삶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온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따라 더욱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또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삶으로 더욱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이로 나서서 찬송가 447장 힘 넘버 447,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